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의 핵협상이 오늘로 또다시 마감 시한을 맞았습니다. 협상 당사국들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견해차가 여전해 협상이 며칠 더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는 어제 확실한 마감 시한을 알지 못하겠다며 미국이 뭔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지만 이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양측은 현재 서방의 제재 해제 시점과 이란 핵시설에 대한 유엔의 사찰 허용 범위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또 유엔의 무기금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만일 오는 9일까지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 의회는 이 합의안을 30일간 검토한 뒤 특정 제재 해제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9일을 넘길 경우 의회 검토 기간은 60일로 늘어납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이 오늘 그리스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리스 은행들이 이번 주말에 다시 문을 열게 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주요 채권단의 하나인 유럽중앙은행은 어제 그리스 은행들의 긴급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해 그리스 정부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이 없을 경우 그리스 은행들은 이르면 내일로 현금 보유고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가 다음 달까지 유럽 채권단에 갚아야 하는 수십억 달러의 채무도 불이행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뒤 그리스의 새 구제금융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 위해서는 채권자들과 신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사태의 여파로 폭락했던 아시아 국가 증시 대부분이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앞두고 반등했지만 중국 증시는 오늘로 3주째 하락세를 계속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낮 한때 3.2%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선전지수는 5.6%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증시 폭락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중국 증시는 이미 시가 3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고 주식 공모를 중단하는 등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에 대한 지원 증대를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추종자들을 모집하는 ISIL에 맞서고 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ISIL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 지상군을 파병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이 이라크군에 대한 훈련 규모를 점차 늘려왔다며 이라크군에 대한 대전차 화기 등 무기 제공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밖에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뒤 큰 공격을 막아내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본토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들의 소규모 공격을 막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응웬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납니다. 베트남 전쟁이 올해로 종전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베트남 공산당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한 것은 쫑 서기장이 처음입니다. 20년 전 국교를 정상화한 미국과 베트남은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협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쫑 서기장과 함께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인권, 상호 방위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 마을에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총격을 가해 적어도 14명이 숨졌습니다. 케냐 적십자사는 소코 음부지 마을에서 벌어진 오늘 총격으로 사망자 외에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을은 소말리아 국경과 가까운 곳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채석장 인부들이라고 케냐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내 민간 통일운동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통일과 나눔재단이 기금 마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미국은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금강산 기업인 협의회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을 남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평양의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통일과 나눔재단이 주최하는 통일나눔펀드의 출범식이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민간 차원의 각계 통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기금 마련 운동을 펼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 인사들을 막내 민간 통일운동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5월 만들어진 통일과 나눔재단은 7일 서울에서 통일나눔펀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통일과 나눔재단은 이 기금을 만들어 통일운동을 하는 각계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통일준비에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통일과 나눔재단 안병훈 이사장은 출범식 기념사에서 분단 100년이 되기 전에 남북 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민간운동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펀드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민간이 나설 때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으라는 것이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범시키는 통일나눔펀드는 통일운동을 하는 각계의 다양한 단체들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통일나눔펀드는 남북동질성 회복과 차세대 통일지도자 양성과 같은 통일준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제공과 보건 향상과 같은 인도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물질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지역 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이산가족 데이터 보존과 이산가족 상봉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 기금의 조성과 운영 주체인 통일과 나눔재단은 지난 5월 26일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이 재단은 특히 보수와 진보를 막내 통합적인 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민간 통일운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안병훈 조선일보 사회이사가 이사장을 맡았고 이영선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석홍 단국대 명예교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 박선영 물망초 재단 이사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그리고 김병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등이 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계와 관계, 재계, 그리고 학계와 문화계 인사, 일반 시민 등이 참석했고 월 만원 기부 약정식도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해경이 지난 4일 동해 울릉도 근해에서 5명의 북한 선원을 구조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한국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한국통일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2명을 오늘 오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오늘 오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에서 구조된 선원 5명 모두를 송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망명 의사를 밝힌 3명은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하고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2명은 조속한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선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이던 선박에 타고 있다 한국 해경에게 구조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해외에 근무 중인 외화벌이 일꾼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과를 독려하고 동요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당국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주재하는 외화벌이 일꾼들을 대상으로 업무 내용을 점검하는 동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 점검하는지 주기적인 점검 차원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경우 해외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목표 할당량을 점검하고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상 검열 등을 통해 이들의 동요나 이탈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공포 정치로 해외 근무하는 북한 간부들의 동요 현상과 이에 따른 탈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근무하던 조선 대성은행 간부가 망명한 데 이어 노동당 39호실에서 홍콩으로 파견됐던 북한 간부도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해외 주재 외화벌이 일꾼들이 탈북을 하는 이유는 실적 달성에 따른 압박 때문으로 보인다며 최근 들어 이들에 대한 할당량의 목표치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해외 주재하던 북한 인사들이 탈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횡령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라며 장성택 숙청 이후 그에게 충성하던 이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탈북을 결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에도 해외 근무 중인 외화벌이 기관과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점검 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7, 8월에도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점검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1년이 되도록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일본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국 납북자들이 사는 일본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와 사도시, 후쿠이현 오바마시 시장들이 6일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 문제 담당상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들은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 통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해달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야마타니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타니 장관도 대북 압박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북한 측의 터무니없는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반드시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도 북한의 재조사 결과 통보 연기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북한의 납치 문제 재조사 1주년인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대북 제재까지 염두에 두면서 강한 자세로 대북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다 메구미의 어머니 사키에 씨는 북한에 대해 분명하게 압박의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일본 내 여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TBS 방송이 지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70%에 달했고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자는 20%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 7년을 앞두고 한국의 금강산 기업인협의회가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당국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하라!
재개하라! 재개하라! 재개하라!
피해지원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지난 2008년 8월 금강산 여행을 갔던 한국인 관광객의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7년. 한국의 금강산 관광협력업체들이 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금강산 기업인협의회 이종웅 회장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 교류의 출발점이었다면서 이제는 남북한 당국이 관광 재개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측과 북측 모두 양측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하루빨리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주십시오. 하루빨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5.24 조치를 해제하여 우리의 소중한 일터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회장은 금강산 관광에 투자한 업체 49곳의 매출 손실액이 미화 약 7억 달러를 넘었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경협 기업의 손실액은 14억 달러로 추정된다면서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도 요구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강원도 고성군에선 관광이 중단된 지난 7년간 관광업소 4천여 곳이 휴업하거나 폐업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은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대북 경협 기업들이 남측에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피해 지원법을 제정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북 긴장 완화와 작은 통일에 힘써온 대북 경협인의 희생을 피해 지원법을 제정해서 조속히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은 이어 5.24 조치 해제와 별개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먼저 해달라며 북측도 진정성 있게 나와 이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북한 금강산 관광은 2005년 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성황을 이뤘지만 2008년 8월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면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은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카티나 애덤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최근 100년 만에 가뭄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에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지원 요청을 한 바 없으며 미국 역시 현재로서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영양 지원을 보낼 경우 세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도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 요인이라고 애덤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구호 노력이 없다면 북한에서 엄청난 기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이드 대표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가뭄으로 마실 물이 부족한 데다 수질도 나빠져 이질 등 수인성 질병이 늘고 있다며 수질 정화제와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 지원을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유엔기구와 국제협력기구, 민간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은 최근 북한의 가뭄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살펴본 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평양국제비행장이 최근 완공됐습니다. 북한은 새 공항이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전시형 건축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평양의 관문인 순안공항에 현대화된 새 청사를 짓고 지난 1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평양의 수도 평양의 관문인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의 역사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섰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새로 건설된 비행장을 둘러봤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 공항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도 새로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항공 역사를 잘 건설했다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못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새 공항이 21세기 성군시대 본보기 건축물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내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새 공항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적 업적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전시용 건축물이라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한국의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올해를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되는 올해 10월 10일이 모든 어떤 자기 정체성 완성 또 정권의 완전한 세팅 뭐 이런 그 최종적인 목표로 보기 때문에 김정은도 나름대로 뭔가 하나의 국제적인 행사를 지금 기획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가로 현재 워싱턴의 민주주의 진흥재단 방문연구원인 마키노 요시히로 씨는 광복 70주년 같은 국제적 행사를 염두에 두고 공항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석주가 큐바에 갔고, 그리고 그 리수영 외무장관이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좀 다녀오고 있고, 제트복도 러시아도 가고, 또는 아마 그 해반절에 그 기념식장이 있으니까 그게 좀 잠속 다르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외국 손님들을 그 맞으러 나가는 그런 새로운 경험만으로서 새로 건축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새 공항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공항을 새로 지으려면 경제적 타당성부터 따집니다. 이를 통해 공항을 짓기 위해 충분한 여객과 물류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야 건설에 나섭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새 공항을 짓기에 필요한 항공 수요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순안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고려항공을 제외하면 중국국제항공이 유일합니다. 그나마 중국국제항공은 베이징 평양 노선을 주 4회 그리고 고려항공은 주 5회 정도 운항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항공 수요가 이렇게 적은 상황에서 새 공항을 짓는 것은 자원 낭비라고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말했습니다.
But in North Korea in Pyongyang, I don't have the exact data of the passengers, but I'm thinking something like a
북한의 연간 항공 여객이 6만 명이라고 가정해도 새 공항을 짓는 것은 현 시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 공항과 평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건설을 지시한 것은 경제성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안찬일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평양 또 김정은이 무리하게 고속철을 놓았다고 칩시다. 과연 그 고속철을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올 사람, 또 평양 시내에서 순환 국제 비행장까지 나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그러면 그건 완전히 적자이기 때문에 파철 덩어리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이 새 공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시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입니다.
I would want to see some more trade with China, even South Korea, or even Japan, and that might help.
새 공항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중국, 한국, 일본과의 무역 확대 등 경제 교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키노 연구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진정으로 주민생활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항이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 카무마하고 좀 총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좀 지난 3월이라도 뭐 평양시 안에 가장 중요한 중구역이라도 반 정도가 전전됐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서 지금 그 트롤리 버스나 그 지하철이나 그거는 그 카고에 반전도까지 좀 지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 생활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안찬일 소장은 북한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항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계속해서 지을 경우 경제가 파탄 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지금 집권 4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박물관 정치라고 할까 전람관 정치를 좋아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북한의 돈이 다 말랐고 그나마 이제 명맥을 유지해 오던 그런 그 정치가 자칫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경제성이 없는 전시성 사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년간 정국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을 세우거나 물놀이장, 승마장, 그리고 스키장 등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은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 생활 향상과도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북한에서 사망한 손동식 2등 중사의 유해가 지난 4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유해가 한국에 온 지 21개월 만입니다. 이 시간에는 탈북해서 한국에 살면서 아버님의 유해를 가져와 안장한 고 손중사의 딸 손명화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토요일 대전 현충원에서는 아버님의 유해 안장식이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돌아가신 지 64년 만에 고국에 묻히셨는데 그때 이 따님으로서 느낌이 어땠는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요, 아버지가 그 64년 만에 그래도 거국에 묻혔다는 것만 해도 저 아버지를 엄청 국군포로 자식으로 태어난 제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를 미워했고 원망했고 아버지를 모셨지만 제가 아버님 유해를 메고서래 길에서 엄청 헤매고 아버지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울고 불고 하고서래 다녔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아버지를 이렇게 고국에 묻히는 행사를 이렇게 할 때 아버님한테 아버지는 원망했던 그 마음이 조금 그래도 마음속으로 좀 내려갔어요. 좀.
네.
네.
네. 손 여사님은 언제 탈북을 하셨나요?
저는요. 2005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아버님의 유해를 모셔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아버님께서 북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부모 형제를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가 그 눈을 감을 때 저한테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고향에 너네 꼭 가야 된다고 만약에 가면 아버지 묘래도 파서 자기를 꼭 죽은 다음이라도 모셔다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네. 제가 2005년도에 왔지만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돈도 안 됐고 해서 아버님 유해를 모셔 모으려고 하다가 제가 좀 경제적 여건이 조금 좀 와서 열심히 살고 돈도 조금 좀 장만되고 하니까 저도 나이가 또 되지 않아요. 그래 사람이 태어나는 날짜는 있어도 죽는 날은 어느 사람한테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기 전에 아버님 유해를 모셔와야 되겠다. 아버지 저한테다가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라도 아버지인데다가 지켜드려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님 유해를 모셔오게 됐습니다.
네. 아버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경상남도 김해시입니다.
네.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해를 모셔오게 됐습니까?
저는 아버님 유해를 모셔오면서 그 TV에 유해를 모셔온 날로 하다 나니까 북한에 있는 오빠와 동생은 지금 다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잡혀가 있어요.
네.
그러게 되다 보니까 제가 국군포로 자식으로 태어나서 북한에서 아버지도 원망하게 살았지만은 한국에 또 아버지 고향에 와가지고 아버님이 유언을 지켜드리려고 하다가 오빠하고 막내 동생을 또 아버지 유해하고 바꾸게 됐어요, 막.
네. 그 유해를 모시고 오는 과정에 중국을 통해서 그렇게 오셨나요?
네, 중국을 통해서 왔어요.
네. 그런데 그 저 북한 측에서는 유해를 모시러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졌나요?
저는요, 제가 그 동생한테다가 아버님이 유언인데 그 네가 좀 오빠한테라도 부탁했어요. 아버님을 고향에 모시게끔 좀 보내달라 이렇게 되니까 동생하고 오빠가 그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하다가 오빠하고 동생이 결심을 내려가지고 아버님을 보내드리게 됐는데 제가 또 아버님을 유해를 모셨는데 아프리카에서 총격에 맞아 죽은 총격에 죽은 사람도 비행기 오는데 저는 아버님 유해를 중국에서 넘겨 받아가지고
아, 네.
보관비도 내고 북어 트렁크에다가 그 마른 명태 있잖아요. 마른 명태 소박에다 아버지 뼈를
네.
숨겨가지고 시간 통과를 했어요. 그래 트렁크에다가 제가 질질 끌고 왔어요. 아버님 유해도.
네. 그래서 한국에 다시 그 유해를 모시고 올 때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이 그때도 당시는 어려움은 없었어요. 배를 타고 오고 근데 가슴을 조이면서 시간 통과를 하겠냐 못하겠냐 중국 정부에서
네.
중국 대련 그 부들로 중국 시간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검역에 들킬까봐 그 북어 명태 서박에다 넣고 오는데 그 검역에 통과되니까 한숨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슴을 조이면서 제가 검역 통과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유해를 모시고 오긴 했지만 이 유해가 아버님의 유해다. 또 국군 포로의 유해다. 이것을 또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그 유해하고 저하고 DNA 검사를 했어요.
아, 네.
그게 그래 아버지 유해하고 저하고 남한에 있는 친척분하고 세 명이서 DNA 검사했는데 그것이 일치된다고 이렇게 DNA 검사가 나왔어요.
네. 2등 중사이셨다는데 아버님께서.
네.
그런데 그 한국에 있는 정부의 기록이 그 시신하고도 일치가 됐나요?
네. 일치가 됐습니다.
네. 시신을 그 21개월 동안이나 베란다에 모셔놨다. 뭐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왜 그렇게 됐나요?
네. 아버지가 이제처럼 국군포로라고 인정은 하지만은 생이 살아서 돌아온 생난 국군 포로는 남한에서 정부에서 등록 포로를 했어요. 등록이 됐다.
네.
그 사람들은 살아서 왔길래 그 사람이 입으로 내가 국군 포로다 하는 걸 입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 서류는 정정을 다 해줬어요.
네.
그런데 죽어온 유해는 죽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미기한 포로다. 이렇게 지금 현재도 정부가 요구하는 게 위기한 포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은 포로다. 이렇게 간주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그 유해를 모시고 제가 8개월 동안 1인 시위를 한 통에 그래서 유해법이 대통령 특별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일부 개정됐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지금 아버지 호적에 올라 지금 못 가고 있던 걸 제가 이번에 인지소송을 해가지고 아버지 사망 날짜와 아버지 자식이 맞다는 걸 인지소송으로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제가 이번에 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니까 모든 걸 법으로 진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베란다에 계속 모시고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또 올리는 것도 제가 너무나 힘들고 지금 또 장마철이 가까이 오니까
네.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가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아버지를 이제는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 안장을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안장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요청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군요.
예.
네. 손 여사님은 6.25 국군포로 가족회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단체 회원으로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요. 물론 살아서 돌아왔건 죽어서 유해를 왔건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이 명예회복은 대한민국에서는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해를 올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살아올 사람도 국군포로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대들에 대한 아버지들의 명예회복을 이 세대들한테 다 돌려주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간 우리 아버지들의 국군포로라는 그 네 글자만은 대한민국에서 그 자라는 세대들인데 교육 가치를 되게끔 국군포로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활동을 그냥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손 여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 포로로 북한에서 숨진 아버지의 유해를 한국에 모셔서 국립현충원에 안장한 고 손동식 2등 중사의 딸 손명화 씨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유엔 창설 70주년과 한국전쟁 6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 동북부 뉴욕의 유엔 본부 회의장에 울려 퍼진 아리랑 환상곡. 북한의 공훈 예술가 최성환이 한민족의 대표 전통민요 아리랑을 주제로 지난 1976년 작곡한 노래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영웅들을 기억하며 같이 갑시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음악회는 뉴욕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허드슨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와 루마니아 대표부, 유네스코 등이 후원했습니다. 허드슨 문화재단은 지난해 8월 뉴욕시에 위안부 기념비를 건립하고 위안부 연극인 컴포트를 제작한 데 이어 지난달 초엔 미 의회에서 한국영화 국제시장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허드슨 문화재단의 김자해 대표는 VOA에 한국전쟁 65주년과 유엔 창설 70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요. 만약 우리나라가 좀 평화를 얻게 된다면 세계 평화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기념 공연을 하였습니다.
세계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회인 만큼 김 대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도 음악회에 초청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그 65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좀 이렇게 꿈과 희망 그리고 좀 어떤 그런 염원을 이렇게 다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찰스 랭글 미 연방 하원 의원은 적어도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해왔다며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의 공로를 언급했습니다. 찰스 랭글 의원에 앞서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오준 대사와 김기현 울산 광역시 시장이 축사를 통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 울산 광역시의 참여가 눈에 띄었는데요. 울산 광역시는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원동력이 됐다는 의미에서 초대됐습니다. 음악회 연주를 맡은 울산시립교향악단은 청중들에게 10여 곡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울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는 김홍재 지휘자는 제1한국인 음악가로 이번 공연이 성사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유엔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왔고요. 유엔이 아주 중요한 그런 특별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이번 이 공연 때문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죠. 네.
이번 음악회는 특별히 제1한국인 지휘자와 러시아 사할린 출신의 한인 3세 음악가 블라디미르 조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템플대학 교수인 블라디미르 조 씨는 VOA에 일가 친척이 한국전쟁 피난민이었다며 아직도 고모 두 명이 북한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r me, it's so important because my family got separated. So, and I think two of my aunts they went to North Korea.
블라디미르 조 씨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음악회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후세들을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이 음악회에 참석해 매우 영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수미 씨는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 이야기 중에 인형의 노래, 빈센초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중에 그의 달콤한 목소리가 나를 부르네 등을 들려줬는데요.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마지막 곡을 부르기에 앞서 즉흥 연설을 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Even though many years has passed, there seems no clear sign of reunification yet.
조수미 씨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의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생각하며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수미 씨는 VOA에 세계 평화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와 수많은 지구촌 사람들의 노력이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좀 가슴에 있었던 그런 억울함이랄까 아니면 뭐 잃어버린 젊음이랄까 뭐 온갖 모든 게 녹아난다 그럴까? 그래서 참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특히 미국은 우리 또 우호적인 나라고 또 에포트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세상을 better place to live 하니까 너무 저는 그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감사한 마음.
유엔 창설 7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한 영웅들을 기억하며 같이 갑시다 음악회에 모인 한인들과 참전 용사들은 연주가 끝난 뒤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 한반도 통일과 전 세계 평화에 염원이 울려 퍼진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대학생들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벌써 내일이면 대회 중반으로 접어드는데 오늘은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일 시작돼 오는 14일까지 펼쳐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입니다. 세계 170여 개국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일대 69개 경기장에서 21개 종목 272개의 금메달을 놓고 자웅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회 닷새째인 오늘 기계체조와 배구, 사격, 수영, 양궁, 태권도, 펜싱 등 1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고요. 메달 결정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종합 3위를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오늘까지 경기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뭐 7일간 수많은 경기 결과가 더해지겠지만 일단 오늘 오후까지의 집계, 6시까지의 집계로는 한국의 종합 1위입니다. 금메달이 16개, 은메달이 11개, 동메달 9개, 모두 36개의 메달을 거머쥐었고요. 금메달 11개 일본이 2위, 은메달 3개 차이인 중국이 3위, 미국이 금 9개로 4위네요. 그리고 러시아가 금 8개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도 종목이 한국의 금밭이었다죠?
그렇습니다. 유도에서만 금을 5개 캐냈습니다.
네.
사격에서 넷, 양궁에서도 넷, 태권도와 펜싱에서도 금 관역을 뚫었는데요. 대학생들의 혈기 넘치는 대회여서 그럴까요? 뭐 꼭 메달을 결정짓는 경기가 아니라도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경기들이 많아서 화제입니다.
네, 어떤 경기들이 화제인가요?
네, 농구하면 아무래도 덩크슛이 넘쳐나는 미국 농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의 남녀농구팀이 지금 한국 광주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남자 농구 대표팀은 특이하게도 이번에 캔자스 대학팀이 단독 출전을 했습니다.
네.
칠레를 상대로 무려 106대 41로 대승을 거뒀고요. 미국의 여자 농구팀 체코를 맞아서 92대 54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캥거루처럼 농구공을 쥔 채 골대를 향해서 연신 튀어오르는 미국 남녀 농구팀의 경기장 환호성이 가득했고요. 이번 대회의 첫 3관왕에 한국의 양궁 대표팀 김정호 선수가 컴파운드 경기 남자 단체전 혼성전에 이어서 남자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서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 광주 유니버시아드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소식은 한국이 세계 상품 시장, 서비스 시장 8개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최근 발표한 세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 결과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각 품목의 1위를 하고 있는 상품의 소속 국가가 어디인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조사 대상은 자동차와 컴퓨터, 조선 스마트폰, 저장장치, 화장품, 의류, 뭐 디지털 카메라 등 50개 품목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이 1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였고 유럽이 10개, 일본이 9개, 한국이 8개, 중국은 6개 품목에서 세계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이 1위인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조선 분야와 스마트폰, 태블릿용 그 중소형 액정 패널입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의 그 화면을 말하는 것이죠. 또 리튬 이온 전지 분야에서 8개 품목에서 한국이 최고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이 대형 선박을 만드는 조선 분야는 한국이 상위권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하는 분야죠?
그렇습니다. 그 2014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세계 조선 분야 1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입니다. 2위는 현대중공업이고요. 3위 5개 사 가운데 4개 기업이 바로 한국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쓰이는 그 중소형 액정 패널, 그러니까 LCD 화면이라고 하죠. 역시 한국의 최고 자리에 올라 있는데요. 2013년 한 해 전 그 조사에서는 세계 3위였던 한국의 LG 디스플레이가 그 샤프 등의 그 일본 기업을 따돌리고 최고 자리에 올라 있고요. 이 한국의 액정 패널은 최근 그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도 이런 순위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분야는 늘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전자가 각축전을 벌여왔는데 이번에는 한국이 우위에 오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삼성전자가 24.5%로 1위고요. 미국의 애플이 14.5%로 2위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삼성전자와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의 레노버 그룹 또 화웨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마존에서 서식하는 어종이 한국 강원도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군요. 이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네,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열대성 대형 어종인 레드파쿠, 또 육식 어종인 피라니아 등 남미에 서식하는 물고기가 발견돼서 이제 조용했던 시골 마을이 아주 시끌시끌해졌습니다.
이 피라니아라고 하면 식인 어종으로 알려져 있는 물고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강원도의 저수지에서 발견이 된 걸까요?
네, 누군가가 방사를 한 것인지 어떻게 흘러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닷새 전에 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저수지 낚시꾼들 사이에 여러 마리의 열대어를 잡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수의 외래 어종이 있는지를 몰라서 이 저수지의 물을 몽땅 빼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네, 만약의 상황이라면 어떤 것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 피라니아는 공격성이 아주 강한 육식어종입니다.
네.
영화, 공포영화 같은 데서 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물고기가 바로 피라니아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알지 못하는 외래어종이 저수지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의 그 토종 생태계에 어떤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깔려 있는 건데요. 피라니아를 찾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오늘 낮까지 거의 24시간 동안 저수지에 있던 3,000톤가량의 물을 다 빼냈습니다.
네, 강원도라면 지금 가뭄이 심한 지역 아닌가요? 저수지
맞습니다.
물도, 네, 저수지 물도 없어서 농사지을 걱정이 많은 때인데 이 낯선 물고기들이 여러모로 난감하게 했겠군요.
그렇습니다. 몇 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피라니아를 찾아서 저수지 물을 인공적으로 흘려보내고 양수기를 동원해서 완전히 다 퍼낸 겁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극심한 가뭄에 그 한 방울이라도 귀한 것이 바로 지금 물인데요.
네.
정말 농사지을 물을 다 빼내야 하는 그런 고육지책까지 동원이 된 겁니다. 아, 문제가 된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라는 물고기는 한 번에 산란하면은 그 최대 3,000개에서 4,000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귀한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더라도 이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번식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게 빠져나갈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 빠지는 곳에 삼중에 그물망을 쳐서 물고기 유출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피라니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발견이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애쓴 시간과 인력과 물 낭비 생각하면 정말 허탕이 된 일이지만 다행히도 더 이상의 피라니아는 없었습니다. 물 빠진 저수지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고기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가뭄 때문에 저수지 수위가 이 외부 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수문보다 낮아져 있던 상태여서
네.
물길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를 직접 방문하고 미군 고위 지휘관들과 ISIL 대응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이란핵 협상의 최종 타결이 다시 며칠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ISIL 대응 전략에 관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를 직접 방문했는데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바마 대통령은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을 비롯한 미군의 고위 지휘관들과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응한 전략을 점검하고요.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ISIL과의 싸움은 어렵고 장기적인 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IL이 점령한 중동지역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슬람 순위파를 표방하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시리아 동부와 이라크 서부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소위 이슬람 국가를 수립했다고 선포한 지 지난달로 1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이 ISIL에 대응한 현지 지상병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천 회의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5천 회 가까이 되는데요.
네.
미국 정부는 ISIL의 세력 확대를 막았다는 평가지만 ISIL을 위축시키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의 전략이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ISIL의 전략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면 이번에 대응 전략의 변화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의 역할을 공습과 다른 지원 임무에 한정하고 지상전 병력은 파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이 ISIL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지만 지상에서 ISIL을 소탕하는 임무는 현지 병력이 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ISIL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사상은 총에 굴복하지 않는다면서 ISIL의 극단주의 사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경제난과 종파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에도 미국의 대응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기도 한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은요. 그동안 이 오바마 정부의 ISIL 대응 전략을 앞장서서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에도요. 미국이 현재 전략으로 ISIL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격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다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맥케인 의원은 앞서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과 함께 미국이 만 명 규모의 병력을 지상전 병력을 투입해서 지상전에도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국방부 방문을 앞두고 연합군이 ISIL에 대한 공습을 강화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연합군이 지난 주말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38회의 공습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소보다 높은 빈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 절반 이상은 ISIL이 이슬람 국가의 수도라고 주장하는 시리아 동부 라카에 집중됐는데요. ISIL의 최근 다시 공세를 확장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의 공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합군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ISIL이 라카 인근 요충지를 재점령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리고 있는데요. 시리아 내부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라는 단체에 따르면요, ISIL이 어제 라카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아이니사 마을을 재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주 전에 쿠르드 민병대가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서 탈환했던 곳인데 ISIL이 2주 만에 다시 점령했다는 것이고요. 이곳은 서쪽의 알레포 또 동쪽의 하사케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가 만나는 요충지라고 합니다.
어제 국방부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도 ISIL 대응 전략을 논의했겠죠?
그렇습니다. 주요 의제였습니다.
네.
미국을 방문한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장관이 어제 국방부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르드리앙 장관은 ISIL은 이제 테러 세력이 아니라 테러군이 됐다면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연합군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지난해 여름 이라크에서 공습을 시작했고 시리아로도 공습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프랑스는 시리아에서의 ISIL 공습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 이라크에서의 공습을 지원하기 위해 올 초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페르시아만으로 이동시켰는데요. 미국의 카터 국방장관은 프랑스 공군이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에 합류한 이후 ISIL 소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고마움을 표했고요. 카트 장관은 특히 이번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ISIL을 소탕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작전이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란 핵 협상 최종 타결이 다시 며칠 미뤄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이 당초 지난달 말을 최종 타결 시한으로 정했었죠. 하지만 이를 넘겨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다시 오늘까지는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 타결 노력을 며칠간은 더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협상장이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협상이 오늘을 지나서 며칠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한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며칠 안에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협상이 더 길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요. 오늘이 최종 시한이라기보다는 종전 협상을 연장한 것이라면서 협상이 며칠 더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그동안에 이제 협상의 진전이 있었고 최종 타결에 더욱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협상이 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라크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고요. 한편 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당사국들이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존 애덤스의 활약을 그린 영화 존 애덤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북미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